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시내를 나가보면 아이들 눈에 잘 보이는 것하고 어른들 눈에 보이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수련회 갔다가 멀리서 시내를 들어오는 중인데 버스 가다가 타는 아이들이요. 제일 눈에 잘 띄는 게 통닭집, 피자집, 오락실. 뭐 한 며칠 나갔다 들어오느라고요. 그것만 눈에 띄면 와와 합니다. 웬 통닭집이 그렇게 많은지요. 아이들 눈에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내 나가면 뭐가 제일 많이 보입니까? 터미널 앞에 언제 서서 좀 길을 걸어가다니까요. 웬 카페가 그렇게 많은지 정말 많더라고요. 야, 저 카페 저기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술집이라대요. 여러분 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술집 정말 많습니다. 여관도 정말 많습니다. 어른들 눈에는 그런 게 잘 뜨이는 모양입니다. 목사님 눈에는 뭐가 잘 띌까요? 교회가 잘 띄어요? 저 목사님하고 저 먼 길 몇 번 다닐 때 보면요. 목사님 늘 감탄한 게 그겁니다. 어떻게 이 꼴짝꼴짝마다 교회 없는 마을이 없다. 다른 사람은 예사로 지나가는데요. 지나가는 꼴짝꼴짝 동네마다 있는 교회가 그게 다 눈에 들어오고 그게 감동인 겁니다. 목사님 눈에는 교회가 그렇게 잘 보이는 게 같은 현상이겠지만 어떤 분들 눈에는 그게 잘 안 들어와요. 왜 같이 다니는데도 보이는 게 다를까요? 생각이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다르게 보이는 것이 우리 눈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하는 게 잘 보입니까? 못하는 게 잘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 우리 아이들의 잘하는 것만 잘 보이고요. 잘 못하는 것은 잘 안 보인다면 그 복일 텐데. 애 그거 왜 그렇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뭐 잘하는 거 하나라도 있어야지. 이런 말을 가끔 하긴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얘가 잘하는 게 많고 또 좀 못하는 것도 들어있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눈에 잘하는 건 안 보이고 못하는 것만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 아닐까. 우리 자신들 한 번 더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보는 것이 각자가 다르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습니다. 제일 많이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 집 안으로 들어갈 틈이 잘 없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 제일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 받은 사람하고 말씀을 듣고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격하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감격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셔요. 예배 나오면서 말씀이 그립고 말씀을 사모하여 온 성도와 수요일 예배인데 안 가면 눈치가 빌 것 같아서 온 사람하고요. 누가 더 복된 사람이죠?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는요.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병을 고칠 목적으로 예배 참석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말씀을 사모하며 찾아오신 성도님과 혹시 병을 고칠지도 모른다 싶어서 예배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온 사람하고 누가 행복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그리워하며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복입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서 가끔은 이 특별 대접을 좀 받잖아요. 지난주만 해도 새로 집사 임명받으신 분들은 저기에서 당회원들하고 같이 식사. 그 특별 대접이잖아요. 새신자들은 그렇게 대접해주고 교회 참 오랫동안 충성했는 나는 거기 가서 이 뭡니까? 대접만 해주고 뒤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누가 복된 사람이죠? 대접받는 사람이 그렇게 복된 사람 아니에요. 물론 지금부터 복된 길로 들어선 건 확실하지만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이게 훨씬 더 복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셔요. 저도 왕년에 재직회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요. 전별금 참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평생에 전별금 한 번 못 받을 판인데 이 왔다가 1년 만에 가는 사람, 2년 만에 가는 사람 전별금 날 챙겨드리니까 전별금 받아가는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나도 언제 전별금 한 번 못 받아보나. 그게 소망 비슷한 마음이 자꾸 들더만은 한 번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 안 기쁘대요. 전별금 받는 사람 보다가 그거 열심히 챙겨주는 사람이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병원에 누워가지고 병문안 오는 사람 맞이하는 사람 보다가는요. 병문안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이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요 천정에서 뭐가 쿵쿵쿵 그러더니 이 먼지가 떨어지더니 갑자기요 흙무더기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좀 기록이 돼 있었으면 좋을 텐데 전혀 없으니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천장에 구멍이 뚫리고 뭐가 쏟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지금 공간이나 많죠? 이 사람들은 사람이 피할 공간도 없는데 천장이 지금 뚫리고 뭐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천장에 구멍이 뚫려서 뭐가 쏟아지고 이러면 신경도 안 쓰고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배가 중지될까요? 전 생각에 뭐 이게 뚫어져가 어쩌든지 넘어지든지 간에 그냥 막 예배는 예배고 천장지는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사모하면서 왔던 이분들은 저 천장이 뚫어지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던 이분들의 눈에는요, 보이는 게 뭐냐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 예수님이 보였단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의 눈에는 병 고치는 예수님보다가는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전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예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그에 못지않게 많이 찾아왔던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온 사람들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씀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고요. 병을 고치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줬으면 얼마나 반갑고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분들은 병을 고치겠다고 예수님 찾아와서 지금 탁 축 쥐고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고 또 어쩌면 이 말씀 끝나면 또 환자들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병이 나을 거라고 탁 기대하고 있는데 천장이 뚫리더니 침상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 그냥 이것도 역시 상상입니다. 어쩌면요. 야, 저거 완전히 새치기 아냐? 순서가 있는데 저 천장에서 내려오면 저거 새치기 아냐? 이러면서 바라보고 이었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병 때문에 예수를 찾아와서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병을 다 고쳐주셨으니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복은 틀림없는 복입니다. 건강해서 예수님을 찾아볼 필요도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요. 병 때문에 찾아와서 그래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건 역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 그리워서 찾아온 사람들보다는 덜 복됐을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마저도 복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분들의 눈에는 예수님이요.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예수님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다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어디서 왔느냐 한번 보셔요. 갈릴리의 강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쯤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산에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부산 지방 곳곳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왔고 경기도에서도 왔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서울이고 유대는 말하자면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요. 이 시골에 있는 예수를 보려고요. 전국 각지에서 내로라 하는 율법학자들이 다 몰려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겠습니까? 각지에서 그래도 율법이라면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가 뭐겠냐입니다.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렇게 요란스러운 저 예수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그 이전에 이미 요한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과 일단 충돌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다시 충돌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라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터이니 아마 자료 수집차 싸움을 위한 준비 단계로 이 사람들이 파견 나왔던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도 안중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그 능력의 말씀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비판적인 태도로 예수를 보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요. 신성 모독 발언을 하는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그럽니다. 감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도 그 전하는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안 보입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이것만 눈에 뜨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눈을 가진 사람 참 불행합니다. 볼 것 많은데요. 좋은 것 참 많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못된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 정말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 눈에는 뭐가 보였는지 한번 보셔요. 한창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천장이 뚫리고 침상이 하나 내려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난리가 나도 집에 빽빽하니 들어서 있으면 피할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됐을까? 참 큰일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눈에 보인 건 뭐였습니까? 20절을 보셔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죠. 천정을 뚫고 내려오는 이 난리통에 천정을 뚫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거기 모인 사람들의 눈과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의 눈과는 명백히 다른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침상에 매여서 내려오는 이 중풍병자나 그 친구들의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정말 불쌍한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막 한번 좀 해보자 그런 어떤 철없는 믿음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그냥 의지하듯이 매어달리는 그 정도의 믿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도 참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의 그 저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퍼주면서요, 밥값을 받았답니다. 한 끼에 100원씩요. 한 끼에 100원은 왜 받습니까? 거저 먹는다는, 거저 먹는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체면을 좀 세우기 위해서 밥값을 내세요. 그러니까 100원이라도 받고 밥값을 주면 먹는 사람들이 좀 편하라고 100원씩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100원 낸 사람한테 그럽니다. 아, 밥값 냈으니까 일로 오셔요. 그러니까 밥 대접을 하고요. 그 100원이 정말 밥값 맞습니까? 우리가 민노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100원짜리 하나쯤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소중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늘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어떻게 본다면 보잘것없는 믿음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조그마한 믿음, 그것도 참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는 전혀 다른 눈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늦게 찾아온 천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사람들 역시도요,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 외에 예수님의 다른 능력은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리를 해서라도 저 예수님께는 가야 한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데, 참 무식한 방법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는 가야 한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어쩌면 이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조차도 참 귀중하고 복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냥 병을 고쳐주셔버렸더라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필이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버렸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반발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중에 하나가 23절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쉬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고요,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게 쉬울까요? 뭐 예수님께야 뭐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거 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안차나고 지금 해야 된다면 둘 중에 어느 걸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경우에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쉽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요? 어느 게 쉬워요? 둘 다 어렵죠. 뭘요? 쉽긴 뭘 쉬워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둘 중에 그래도 하나를 꼭 해야 된다면 어느 거 하시겠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쉽습니다. 왜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누가 압니까? 표가 안 나는데.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는요? 했는데 그 말이 효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금방 표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게 분별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것이 쉽게 증명이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이비 교주일 것 같으면 둘 중에 하나는 절대 하지 마셔요. 절대 하지 마셔요. 어느 거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들통이 나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은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버리면 그게 쉽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숨기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나 그거 아니고 뭐 하셨다고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그보다가 더 어렵다고 말하는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말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데서 지금 물으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점쟁이들, 그 다음에 사주팔자, 대체로 확률노름이 참 많습니다. 가장 쉬운 확률노름은 이런 겁니다. 포항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설픈 점쟁이 노릇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요. 아, 원래는 동쪽으로 가시면 귀인을 만나실 겁니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동쪽으로 가면 어딥니까, 포항에서. 네? 포항에서 동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딴 소리 하고 앉아있으면 이건 들통, 엉터리가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차라리 확률적으로 어느 쪽이 제일 낫죠? 대충 사람을 파악해서, 아, 이 사람이 대구에 친구가 많고 아는 사람이 많아 보일 성 싶으면, 아, 원래는 서쪽으로 가고, 이제 서울이나 강원도 쪽에 연고가 좀 있는 사람 같아 보이면, 아, 원래는 북쪽이든지 뭐 북서쪽이 좋은 게입니다. 경남 사람 같아 보이면요. 아, 원래는 남쪽으로 가시면 귀인을 만나실 겁니다. 이 일종의 확률노름입니다. 점쟁이라고 해서 아무 따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맞을 확률이 많은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확률이 높은 얘기를 하십니까? 확률이 낮은 얘기를 하십니까? 금방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확률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예수가 누군데, 아니 저 당신이 누군데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고 할 그때에 내가 이 사람을 여기서 바로 꽂혀서 보낸다 할 그때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런 뜻에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고 이 중풍병자가요 걸어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적을 베푸셨고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인정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눈에는요 명백한 진리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속으로야 어떠했든 좌우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입니까? 동물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사람은 이성적입니까? 감성적입니까?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서 판별해서 아 옳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냐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인간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이라 그러는데요 다 참 대단히 많은 경우에 이성적인 기보다는요 감성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침에 신랑 낚시 한 판 사왔습니다. 낮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그거 참 별거 아닌데 왜 사왔나. 저녁에 가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해야지. 그러고 문 딱 여는 순간에요. 하루 종일 생각했던 이 이성적인 생각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딱 보는 순간에 튀 나오는 말이요. 엉뚱한 소리일 가능성이 참 많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틀린 줄 뻔히 알면서도 기분 나빠서 엉뚱한 소리 계속 우기기도 합니다. 믿지 않으려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이적을 명백하게 보여줘도요, 안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인간의 눈이고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할 때에 웬만해서는 논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긴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해서 교회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내가 못 이기면요, 더더욱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겨서 논쟁을 해서 이기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수월한 방법이고 사람은 좀 그런 유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여러 사람들 보면서 딱 두 분만 이렇게 대비를 시켜보려면 여러분 예수님 눈에는요 믿음이 보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요, 다른 말로 서기관들 눈에는요, 흠만 보이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못된 마음으로 지금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은 신성 모독 발언을 하는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병고치는 능력이나 위대한 말씀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측은한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으니 저 가련한 사람들의 믿음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눈이라고 다 같은 눈 아닙니다.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뭐가 잘 보이나요?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 이렇게 한번 쳐다보셔요. 뭐가 잘 보이는가요? 야, 이번에 파마 잘 나왔네. 요새 살 좀 빠졌네. 이게 뭡니까? 그게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 그럼 눈으로 보지, 그럼 뭘로 보냐고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때때로는요, 생각하는 대로 보여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보면 좋은 것만 보이고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보면 나쁜 것만 보입니다. 관심이 있는 대로 보여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보고 싶은 대로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보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여러분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볼 때요,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면 텔레비전이 보여주고 신문이 보여주는 것만 내가 수동적으로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것만 자꾸 들어옵니다. 요즘 뉴스가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인터넷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자꾸 과장하거나 좀 튀는 것들로 자꾸 채우고 있거든요. 그 정도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여과 없이 그대로 보는 대로만 자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못 가진 셈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요. 봐야 될 거, 안 봐야 될 거 생각해가면서 마음으로 보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게 있고 마음으로 볼 게 있고요. 믿음으로 볼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의 그림은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눈으로 봐가지고는 그게 유명한 건지 비싼 건지 잘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그림이야. 눈으로 보고 잘 그렸네 못 그렸네 가능합니다만은 진짜 유명하다고 하는 화가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봐요? 머리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머리가 없는 사람 그 그림 봐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은 뭘로 봐요? 눈으로만 보면 별로 안 좋습니다. 요새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노? 이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씻고 오시죠. 눈으로 보면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은요? 뭘로 봐요? 마음으로 보세요. 마음으로 보시면 때로는요, 남이 보면 뭐라고 할지 몰라도 마음으로 보면 다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로 봐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보셔야죠.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는 뭘로 봐요? 성도는 맨날 눈으로만 보면 글쎄 바마 잘 나왔네, 비싼 거, 옷 좋은 거 샀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도도요 마음으로 보든지 믿음으로 보든지 그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내가 맡아 있는 아이들 뭘로 봐요? 눈으로만 보면요 시끄럽고 말썽 많고 사고 뭉치 이렇게만 보여요. 뭘로 봐요? 믿음으로 보세요. 이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 어떤 아이들이 될 거냐라는 걸 머릿속에 그리며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봐보면요. 이쁘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마음으로 보면 말썽꾸러기 같은 아이들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썽꾸러기지만 이래도 다 하나님의 아들. 그냥 눈으로 보면 내 아들. 믿음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이런저런 다툼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이 왜 생겨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리긴 했는데 저도 성격이 그렇게 좋은 축에는 절대로 드는 사람이 아니라서 가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요. 교회 밖에서 싸움을 한 적은 간혹 있습니다. 크게는 안 싸웠지만 아니요. 심하게 싸워가 원수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안 싸웠습니다. 아니 싸울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가보면 싸움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미워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미워해요? 성도들을 보는 눈이 그리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한번 하죠. 저게는 참 충격적인 장면이라서 잘 안 잊혀지는데요. 포항에서 대구 가는 직행 요금이 500원 할 때입니다. 그때 터미널은 지금 예전 남부교회 앞에요. 지금은 그 남부교회가 이름이 서부교회로 바뀌었던가 그렇죠? 그 앞쪽에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보면 그 터미널 형태의 그 뼈대는 그냥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 다른 걸로 좀 변해내 있는데요. 그때 거기서 직행버스를 탔는데 대구까지 요금이 500원 할 때입니다. 군인들은 50% 할인이어서 250원 하던 때입니다. 그때 좌석제가 돼가지고 서서 가는 건 없던 때거든요. 버스를 타고 앉아있는데 이 버스 기사분이요. 다른 기사한테 하는 얘기가 겁니다. 에이 저 250원짜리 두 개 온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250원짜리 두 개 온다. 그냥 내다봤더니 군인 두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 저 기사들 눈에는요. 우리는 500원짜리고 군인은 250원짜리로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상당히 그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만 보이겠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요. 성도가 이렇게 값이 매겨진 돈으로 보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아이들 보고 아 이건 얼마짜리 이건 얼마짜리 이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 성도는 성도를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아니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잖아.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성도에게서 무엇이 보여야 하느냐, 아니면요 성도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일 겁니다. 아니, 보여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성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보일 겁니다. 이 성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이 이야기를 성도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때 유월절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문 솔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 집이 초가집인지 기와집인지 빌딩인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피가 묻었냐 안 묻었냐 이것만 확인하고 지나갔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이 잘난 인간인지 착한 인간인지 뭐 재산이 많은지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피가 묻었느냐만 보고 지나갔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 몸에 예수의 피가 묻었느냐 안 묻었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오로지 예수의 피가 묻었느냐 안 묻었냐 이것만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인물이 잘났는지 못났는지요, 배운 게 많은지 없는지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하나님께서 따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예수의 피가 묻었느냐 안 묻었냐 이것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방식대로 성도라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그 성도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 피는 제쳐놓고요, 다른 거 들여다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쌍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믿음을 보셨다는 그 예수님처럼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성도들, 내 마음이 안 드는 성도들일지라도 그 성도들 속에서 이런 믿음을 발견하고 그 성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눈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